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주요 거점인 도네츠크 탈환을 목표로 바흐무트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는 어제 밤 성명을 통해 바흐무트 남쪽 진입 경로인 클리시치우카와 쿠르듀미우카에 이어 바흐무트도 다시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또 지난해 10월 탈환한 도네츠크 북쪽 리만 마을 근처로 러시아군이 진격을 시도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의 접경에서 불과 15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바흐무트는 도네츠크와 루한시크를 아우르는 돈바스 지역 점령을 위한 거점으로 러시아의 최근 공세는 이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어제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지역에서 수천 발의 로켓 발사식 대인지뢰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자체 조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2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원조에는 장거리 로켓이 처음으로 포함될 예정이며 패트리엇 방공체계와 제블린 대전차 무기 등도 제공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어제 복수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원조에는 또 사거리 150km의 지상발사 소구경 폭탄과 드론 요격체계, 푸마 소형 드론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약 272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을 했습니다. 미국이 어제 러시아가 핵 군축 협정 이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이메일 논평에서 러시아가 자국 내 사찰 활동을 거부함으로써 미국이 협정에 따른 중요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고 미러 핵 군축 협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미국은 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나톨리 안토노프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군축은 지정학적 현실과 분리될 수 없다면서 현 시점에 미국을 자국의 전략시설에 초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11월 이집트에서 양국 간 핵 군축 관련 사찰 재개를 위한 회담을 열 예정이었지만 러시아가 이를 연기한 뒤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지난 2011년 발효시킨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은 양국의 실전 배치 핵탄두 개수를 1,550개 이하로 제한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 협정은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등의 운반 수단을 700기 이하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협정은 지난 2021년 10년 시한 만료를 앞두고 양국의 합의로 5년 연장된 바 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오늘 중국 견제를 위한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게이오 대학이 주최한 행사에서 전 세계 파트너들, 특히 인도태평양 내 파트너들과의 협력은 더욱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해답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은 안보가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면서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동아시아에 영향을 미치고 동아시아의 일들이 유럽에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특히 중국이 힘을 과시하면서 타이완을 위협하고 나토 국가들에 도달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개발하는 등 점점 더 권위주의적인 강대국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러간 군사협력 증가로 촉발된 더욱 긴장된 안보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나토가 전통적 방위 영역을 지속적으로 넘어 새 영역으로 진출하면서 아태 국가들과의 군사안보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은 영내 국가들에게 높은 경계심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인도가 어제 첨단 기술 분야 파트너십 구축을 선언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두 나라 국가안보 보좌관들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핵심 첨단 기술 구상 창립 회의를 이끌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중요 기술과 신흥기술, 공동개발과 생산, 혁신 생태계 전반에 걸친 연결성 강화 방안에 대해 더 큰 협력 기회를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임계치 2.5도 상승을 넘어설 시간이 앞으로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인공지능 AI의 예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등의 공동연구로 1월 30일자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됐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인공지능에 입력해서 분석한 것인데요. 국제사회가 2015년에 파리에서 약속한 산업화 대비 지구온도 1.5도 상승 제한 목표는 앞서서도 많은 과학자가 지적했던 대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구의 현재 온도는 1.2도 정도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그 탄소 배출량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2033년이나 2035년에 그 임계치 1.5도를 넘어설 것이고 온 지구가 합심해서 탄소 배출을 0으로 제로로 만든다고 해도 금세기 중반에는 지구 온도가 산업화 대비 2도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인공지능의 예측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더 빠르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오늘 시간에 준비된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While today's cars are much cleaner, burning gasoline still creates harmful tailpipe emissions that contribute to climate change and smog.
네, 미국의 전기 자동차 산업의 이모저모 살펴볼 텐데요.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뒤에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 2월 1일 수요일입니다. 아침 8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1도고요. 구름이 많이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2월 2일 목요일 북한, 막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집니다. 밤사이에 찬 공기가 내려와서 기온이 다시 내려갑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지역에 따라서 영하 24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는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동해상 맑겠습니다. 먼 바다 쪽만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리겠는데요. 앞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먼 바다는 오전에 4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막다가 구름만 많겠습니다. 앞바다 쪽은 0.5에서 2m, 먼 바다 오전에 2.5m까지 물결이 일겠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입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9도에서 시작하고요. 낮 최고는 영하 1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신의주는 영하 9도에서 0도 사이, 개성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함흥은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원산 영하 7도, 낮 최고 영상 2도. 청진은 아침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 영하 1도, 끝으로 해산은 아침 최저 영하 22도, 낮에도 영하 8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요르단강에서 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방문을 끝으로 사흘간의 중동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과의 핵 군축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중국 기업 화웨이에 대한 수출 허가증 발급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중동 방문을 마쳤네요.
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월 30일에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는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를 방문하는 것으로 사흘간의 중동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29일에는 이집트, 그리고 30일에는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갈등 수위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블링컨 장관이 팔레스타인에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면담하고 이 두 국가 해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아울러서 모든 당사자에게 이 두 국가 해법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두 국가 해법. 미국 정부가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고수해온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별도의 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걸 골자로 한 구상입니다. 지난 1993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 중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노르웨이에서 체결한 오슬로 협정에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후 미국의 조지 W. 부시, 바락 오바마 행정부도 이 두 국가 해법을 대중동 정책의 근간으로 삼았고요.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원칙적으로는 이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이 그 언급한 두 국가 해법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정착촌 확장, 전초기지의 합법화, 팔레스타인 주택 철거와 주민들의 추방, 성지의 역사적인 지위 방해, 또 폭력 선동과 묵인 등을 꼽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두 국가 해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라는 점을 미국 정부는 분명히 해왔다고 블링컨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스라엘에서는 그 정착촌을 더 확장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주에 발생한 동예루살렘 유대교 회당 총기 난사 사건 후에 정착촌을 더 확장하고 팔레스타인 불법 가옥을 철거하는 등 강경 대응책에 나섰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에 이스라엘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이른바 이 정착촌을 확대하는 건 네타냐후 총리의 대표적인 대팔레스타인 정책이기도 한데요. 블링컨 장관의 이 발언은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극우 정치 세력을 겨냥한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의 주요 발언도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은 폭력을 멈추고 긴장을 줄이며 더 긍정적인 행동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이 같은 권리, 같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 주민들로부터 보고 있는 건 이 희망이 커지는 게 아니라 줄어들고 있는 거라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지원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팔레스타인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팔레스타인은 해외 원조에 크게 의존해왔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사태와 이스라엘의 규제로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팔레스타인의 경제를 위해서 미국 정부는 유엔을 통해서 5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고 또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위해서 4G 고속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팔레스타인의 자치정부 수반 얘기 들어보죠.
네, 마무드 아바스 수반은 이스라엘 정부가 양측이 체결한 협정을 위반하는 관행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다면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은 모두 이스라엘의 책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급습했습니다.
네, 지난달 26일에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서안 제닌에 있는 난민촌을 급습하는 과정에서 10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망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군은 지난 몇 달 동안 거의 매일같이 제닌 난민촌에 대한 급습 작전을 벌여왔는데요. 팔레스타인 당국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에만도 이스라엘 군과의 충돌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이 35명으로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난 달로 기록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 사건 후에 이스라엘과의 안보 협정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이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30일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또 이스라엘 정부 지도자들을 면담했는데요. 영내 최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 방문에서도 이 두 국가 해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 두 국가 해법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건 이스라엘의 장기적인 안보 또 민주국가로서의 정체성에 해를 끼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도 들어보죠.
네, 네타냐후 총리는 중요한 시기에 블링컨 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해서 아랍과 이스라엘의 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는 게 이 팔레스타인 이웃들과 함께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면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쳤습니다.
네, 자 블링컨 국무장관 다음 주에 중국에 간다고요?
네, 블링컨 장관이 2월 5일과 6일 이틀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조정소통관이 31일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지난 2018년 도널드 행정부 시절에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커비 조정관은 블링컨 장관이 방중 기간에 중국 관리들과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양국의 군사력 등에 관해서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미국과의 그 핵군축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군요.
네, 러시아가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뉴 스타트를 위반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31일 미국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뉴 스타트 합의 사항의 하나인 핵사찰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뉴 스타트는 미국하고 러시아 간에 맺고 있는 유일한 핵군축 조약인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9년에 두 나라 간의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이 공식적으로 파기되면서 이 뉴 스타트는 양국 사이에 남아있는 유일한 핵 통제 조약입니다. 현재 전 세계 핵탄두 보유량의 약 90%를 이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과 러시아는 2011년에 발효된 뉴 스타트에 따라서 양국의 핵탄두 또 운반체를 일정 수 이하로 감축하고 주기적으로 양측의 핵시설을 사찰해서 이 협정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는 왜 이 핵시설의 사찰을 안 받는다는 겁니까?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에 부과한 여행 제재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8월에 뉴스타트에 따른 사찰 협력을 중단했는데요. 하지만 자국은 여전히 이 뉴스타트 조항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사찰 재개를 허용하는 게 조약을 명확하게 준수하는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뉴 스타트가요, 한시적인 조약인 거죠?
네. 10년짜리 조약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였던 2021년 2월에 사장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물밑 협상 끝에 극적으로 5년 연장을 이끌어냈고요. 이에 따라서 2026년 2월까지 유효합니다.
네, 뉴 스타트 연장에 관해서 러시아 쪽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 러시아는 뉴 스타트가 2026년 기간 만료 후에 아무런 대체 조약 없이 종료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지난 30일에 러시아 국영통신 RI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추가 무기 계획을 발표했군요.
네, 올레시 레즈니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서 1월 31일 프랑스를 방문했는데요. 세바스티앙 르코루니 프랑스 국방장관은 레즈니코 국방장관과의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어떤 무기 지원하게 됩니까?
네, 세자르 자주포 12문, 그리고 그라운드 마스터 200 레이더 등입니다. 이 레이더는 저공 비행하는 드론은 물론이고 날아오는 로켓, 미사일, 포격 등을 감지해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능력을 강화할 거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최근 서방에 요구하고 있는 전투기는 이번 지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프랑스는 동맹국들과 우크라이나에 크로탈 지대공 미사일 추가 지원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고 르코누리 장관은 말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아,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인 화웨이에 미국 기업들이 수출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았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네요.
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가장 먼저 보도했는데요.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물건이나 기술을 수출하는 데 필요한 허가증의 발급을 미국 정부가 중단했다는 겁니다. 이 보도 후에 미국 블룸버그 통신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가 해당 조치를 검토하고 있고 확정된 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동안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수출을 하려면 허가가 필요했죠.
네, 맞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19년에 이 화웨이를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미국 공급자들이 일부 물품이나 기술을 화웨이에 수출하거나 이전하려면 반드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게 했습니다.
네, 왜 그런 절차를 만들었던 겁니까?
네, 기술 유출로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화웨이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걸로 보는데요. 그래서 화웨이에 수출한 미국 기술이 중국군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한 겁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와 화웨이는 이런 의혹을 일절 부인했습니다.
예. 그럼 그동안 미국 기업이 허가를 받아서 화웨이에 수출한 경우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네, 퀄컴이나 인텔 등 몇몇 기업이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서 4G 등 첨단 5G 통신망과는 관련이 없는 기술을 수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보도가 맞다면 이제는 5G와 관련이 없는 기술이나 물품조차 수출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로이터통신은 2021년 4월부터 11월 사이에 공급자들이 610억 달러에 달하는 통신 장비를 화웨이에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의 이런 규제에 화웨이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네, 화웨이는 중국 내 기업과 정보 사업 또 클라우드 컴퓨팅 등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생존을 모색했습니다. 지난 12월 화웨이는 2022년 총 수입이 전해보다 조금 감소한 910억 달러였다고 발표했는데요. 2021년에는 미국의 규제로 매출이 거의 3분의 1가량 줄은 바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서 지금의 조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유출 방지를 하기 위한 그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10월에 미국 기술을 이용해서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반도체 또는 칩을 만드는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걸 금지하는 등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에 흘러들어가는 걸 막기 위한 규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미국 정부하고 네덜란드, 일본이 합의한 관련 그 합의가 눈길을 끄네요.
네, 미국 정부가 최근 네덜란드와 일본으로부터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걸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화웨이에 대한 수출 허가증 발급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먼저 나왔습니다. 주무부서가 바로 미국의 상무부인데요. 혹시 이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상무부는 언론의 논평 요청을 거부했고요. 다만 관리들은 관련 정책과 기조를 계속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화웨이도 해당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비합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너무나 광범위한 국가 안보 개념을 남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번 조처는 시장 경제 원리, 국제 무역과 금융 규칙에 반하고 국제사회가 미국의 사업 환경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를 훼손한다면서 이는 노골적인 기술 패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을 수색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경찰 구타로 숨진 흑인 남성 타이리 니콜스 씨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흑인 역사의 달을 맞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흑인들이 인종 간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투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전에 쓰던 그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 문서를 찾기 위해서 수색이 진행됐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워싱턴 DC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을 미 연방수사국 FBI가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와 AP통신 등이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1월 30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 개인 변호사들이 해당 사무실에서 기밀 문서를 처음 발견한 후에 FBI FBI의 수색이 이어진 것이라고 이들 언론은 전했습니다.
예, 자, FBI가 수색한 바이든 대통령의 사무실 어디입니까?
예, 펜 바이든 외교 국제 참여 센터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에서 2017년 부통령을 지낸 후 펜실베니아대 명예 교수가 됐는데요.
네네.
펜실베니아대 대학과 제휴에 만든 싱크탱크가 바로 펜 바이든 외교 국제 참여 센터입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이곳의 사무실을 주기적으로 사용했었습니다.
네. 자, 지난달에 바로 이 사무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그 부통령 시절 기밀 문서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난 9일 CBS 뉴스는 작년 11월 2일에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들이 펜 바이든 센터의 개인 사무실을 비우기 위해 짐을 싸던 중 기밀 문서가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백악관은 해당 보도가 사실임을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뒤이어 FBI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자, FBI 수색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네, 언론에 따르면 이번 수색은 바이든 대통령 개인 변호사들의 협조하에 진행됐으며 수색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한편 앞서 바이든 대통령 개인 변호사들이 발견한 기밀문서 외에 추가로 기밀문서가 더 발견된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도 FBI가 수색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자, 펜 바이든 센터에서 기밀문서가 발견된 후 바이든 대통령 측은 자체적으로 델라웨어주에 있는 윌민턴 사정과 로호버스 사저에서도 수색 작업을 벌였고요. 지난달 12일과 14일에 윌민턴 사저에서 기밀 묘식이 있는 문건이 추가로 발견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20일 FBI가 윌밍턴 사저를 수색해 기밀 표식이 있는 6건의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는데요.
네.
백악관과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는 바로 다음 날 FBI의 자택 수색 사실을 공개했었습니다.
네. 자, FBI의 펜 바이든 센터 수색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좀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와 법무부, FBI 모두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케이트 베딩필드 백악관 공보국장이 CNN 방송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베딩필드 국장은 여기서 언급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법무부에 물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처음부터 협조적이고 투명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법무부에 전적으로 협조했고 앞으로도 계속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연방당국이 지금까지 그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 또 윌밍턴 사저에서 회수해간 기밀 문서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총 25건에서 30건 정도 됩니다.
예.
자,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밥 바워 씨는 FBI의 윌밍턴 사저 수색 후에 FBI가 회수해간 자료는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상원의원 시절과 부통령 재임 시절 작성된 문건들이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친필로 작성한 메모도 회수해 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앞서 펜 바이든 센터에서 발견된 일부 문서는 1급 비밀 탑 시크릿 표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무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문서 유출 관련 조사를 위해 지난달 12일 로버트 허 특별검사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국가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서 법무부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또 있죠.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인데 당국이 회수한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기밀 문서는 훨씬 더 양이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랄라고 리조트에 있는 자택에서 300건이 넘는 기밀 문서를 회수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100건 이상은 FBI의 압수수색을 통해 회수됐는데요. 법무부는 지난해 1월과 6월 두 차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기밀 문서 회수를 요청해 일부 돌려받았지만 마랄라고에 더 많은 기밀 문서 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해 8월 법원으로부터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발견된 기밀 문서 양이라든지 아니면 기밀 문서 처리에 있어서 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규범과 규칙을 깨는 행동을 했다고 비판하면서
네네.
자신은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지난해 FBI 수색을 받은 일이 지금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은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어 불편한 전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출마에 염두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기밀문서 유출 논란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죠?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 유출 논란 외에도 여러 소송과 조사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네.
자, 그 가운데 하나로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그룹을 조사 중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이 대출을 위해선 자산 가치를 부풀리고 탈세를 위해선 자산 가치를 줄인 의혹에 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해당 민사소송과 관련해 작년 8월에 있었던 증언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리한 증언에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의 수정헌법 5조를 언급하면서 시종일관 같은 대답 이렇게 반복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또 어떤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맨해튼 지방검찰은 별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동산 사기와 탈세 혐의에 관련해서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맨해튼 지검은 또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성관계를 주장하는 여성의 입을 막으려고 거액을 건넨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현재 대배심이 해당 사안에 관해 증언을 청취하고 있다며 대배심의 결정으로 맨해튼 지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기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의 구타로 숨진 흑인 남성이 있습니다. 타이리 니콜스 씨 장례식이 열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카멀 해리스 부통령이 1일 니콜스 씨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장례식은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열리는데요.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백악관 공공업무실 고문인 키샤 랜덤 반터스 전 애틀랜타 시장 등도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31일 유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애도를 표했고요. 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에서 계속되는 경찰의 위법 행위와 과도한 무력 사용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니콜스 씨 장례식에 인권운동가들도 참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흑인 민권 지도자인 알 샤프턴 목사가 참석해 추도사를 할 예정이고요.
네.
지난 2020년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숨진 브리오나 테일러 씨와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은 조지 플로이드 씨의 가족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예, 니콜스 씨 사망 사건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이 과도한 진압, 강경 진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지난달 7일 29세 흑인 남성인 니콜스 씨가 경찰의 교통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이제 무차별 구타를 당했고요.
네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흘 후에 숨을 거뒀는데요. 이 경찰의 구타 장면이 담긴 영상이 지난달 27일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해당 사건에 관련 경관은 처벌을 받았죠?
네. 흑인 경찰관 5명이 지난주 2급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요. 지난달 30일 멤피스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6번째 경찰관인 프레스턴 햄필 경관 역시 사건 직후 정직 처분 받았지만 기소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직 처분받은 7번째 경관이 있다고 밝혔지만
네네.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 햄필 경관은 흑인은 아니더군요.
네, 햄필 경관은 백인입니다. 멤피스 경찰국이 공개한 4개 영상 가운데 하나가 햄필 경관의 보디캠, 즉 경찰 몸에 착용한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네.
자, 영상에서는 니콜스 씨를 차에서 내려서 강제로 끌어내린 후에 테이저건을 쏘는 경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이 사람이 바로 햄필 경관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후 니콜스 씨가 달아나자 다섯 명의 이 흑인 경관이 뒤쫓아갔고요. 니콜스 씨를 집단 구타하는 현장에는 햄필 경관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왜 그 기소된 흑인 경찰 다섯 명의 명단은 경찰이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나머지 두 명의 정직 사실은 꽤 늦게 공개를 했단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네. 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햄필 경관이 백인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인종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걸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2020년에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등 뭐 이전에 발생한 흑인 사망 사건에 연루된 경관은 뭐 백인이 많았는데요.
네네.
하지만 이번에 니콜스 씨 폭행에 가담한 경관은 모두 흑인이라는 점에서 인종차별 문제를 넘어 경찰 문화가
문제라는 그런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더 나올 수도 있을까요?
네,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멤피스 경찰국이 사건을 처리한 방식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스티븐 멀로이 쉐비 카운티 지방 검사장은 지난달 31일 니콜스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더 많은 사람을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2월은 특히 흑인들에게 남다른 달이죠.
예, 매월 2월은 흑인 역사의 달인데요. 1926년 흑인 역사학자인 카터 우드슨 박사가 노예 해방과 흑인들의 공헌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2월 둘째 주를 흑인 역사의 주로 지정한 것이 그 유래입니다. 지난 1928년부터 우드슨 박사가 설립한 흑인 역사 연구협회는 매년 그에 기념하는 주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흑인의 저항이 주제입니다.
네. 자, 특별한 달의 의미를 더하는 흑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눈길을 끄는군요.
예. 퓨 리서치 센터가 벌인 설문조사 내용인데요. 인종 간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관해서 흑인이 어떤 시각을 가졌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예. 자, 설문조사 내용과 결과 하나씩 보죠.
네. 우선 인종 간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지에 관해서 물었는데요. 네.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것이 바로 투표였습니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투표가 인종 간 평등 달성을 위해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요. 네. 민주당 지지 혹은 민주당 성향의 흑인 가운데 투표를 꼽은 응답률은 거의 70%에 달한 반면 공화당 지지 혹은 공화당 성향 흑인의 응답률은 46%를 기록해 20%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네. 미국의 전체 유권자 가운데 그 흑인 인구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퓨 리서치 센터가 조사한 지난 2022년의 상황을 보면 흑인 유권자는 2022년 11월 기준 3,270만 명입니다.
예.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약 2%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 히스패닉 유권자가 16%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은 그렇게 많은 증가는 아닙니다. 유권자 비율을 보면요. 흑인은 전체 유권자 가운데 약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자, 흑인들이 흑인 사회가 이 인종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표를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꼽았다는 거죠. 그 말고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다음으로 높은 건 흑인 소유 사업체,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이었는데요. 58%의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자원봉사, 저항, 선출직과의 접촉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자, 흑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미국 사회에서 뭐 기관도 세워지고 기구, 협회, 뭐 사회적 운동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자, 흑인들은 이 가운데 뭐 가장 큰 도움을 준 것 어떤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운동을 꼽았습니다. 응답률이 약 40% 육박을 했는데요. 역시 민주당 지지층이 46%의 응답률로 공화당 지지층 26% 응답률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최근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끄는 산업은 바로 전기자동차 산업입니다. 2021년 1,700억 달러 규모의 이 산업 규모는 오는 2030년에는 1조 1,0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오늘 생활 속 경제에서는 미국의 전기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모저모 살펴보겠습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대체 전기자동차가 뭐죠?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많이 보이는 기사가 바로 전기자동차 관련 기사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배제 논란과 관련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전기자동차가 뭘까요? 미국 환경보호청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Electric vehicles have a battery instead of a fuel tank. 휘발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연료 탱크가 들어있는 것과는 달리 전기자동차에는 배터리가 장착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대신에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모터카를 생각해보면 되는데요. 모형 자동차 장난감에 건전지를 넣으면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 모터가 돌아가면서 장난감 자동차가 움직이죠. 장난감 모터카가 그 원리에 그대로 커진 것이 바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전기 자동차라고 보면 됩니다. 왜 전기 자동차 산업이 부각되는 거죠? 자동차는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요? 말이나 소 등 동물이 끄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기계 힘으로 주행하는 자동차는 1760년대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는 1880년대에 등장했습니다. 자동차의 대중화는 1900년대 초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일관 생산 공정을 통해 모델 T를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자동차들은 모두 휘발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는 것이 공통점인데요. 화석연료를 쓰는 자동차는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끼치는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에서 가뭄이나 홍수 등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죠. 국제사회는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전기자동차는 바로 이런 배기가스 배출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환경보호청의 설명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Burning gasoline still creates harmful tailpipe emissions that contribute to climate change and smog.
내연기관을 통해 휘발유를 태우게 되면 기후변화와 스모그를 일으키는 배기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전기자동차는 배기관을 통해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없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언제 처음 만들어졌죠? 실험적 전기자동차는 180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고요. 이후 실험적인 전기자동차는 가끔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아는 전기자동차라고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의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등장입니다. 테슬라가 지난 2012년 전기자동차 모델 S를 출시하며 전기차 산업은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테슬라가 만든 전기차가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압도적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를 보면 지난 2020년 전체 전기자동차 시장 중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80%였습니다.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일제히 전기차 제조에 뛰어들면서 테슬라의 입지는 조금씩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 현재 테슬라는 미국 전기차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한번 직접 운전해 볼까요? 지금 시내에 있는 한 테슬라 매장에 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테스트 드라이브를 신청했는데 바로 시간이 연결돼서 운전해보러 나왔는데요. 전기차를 운전하는 게 어떤 것인지 제가 직접 한번 시험해보겠습니다. 매장 안에 들어서자 안내 직원이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을 것을 요구했고요. 이어 바로 시승해보길 원하는 차량을 안내받았습니다. 탑승하자마자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배터리 표시였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은 연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렇게 눈금을 통해서 알려주죠. 하지만 이 차는 배터리가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를 표시되는데요. 마치 휴대전화 충전 상황을 보여주듯이 상단에 얼마나 많은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차고 있는 차량은 28%가 차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을 운전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느껴지는 엔진 진동과 소리를 모터의 회전 소리가 대신합니다. 마치 내연기관 차량 중에서도 차량 소음이 없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있는 느낌입니다. 시승을 마치고 나오는 길 안내 직원은 조만간 차량 가격이 5천 달러나 오르는 만큼 가격 상승 전 미리 250달러를 내고 예약을 할 것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산업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죠? 미국은 유럽과 중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전기자동차 시장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전기자동차 시장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280억 달러였던 규모가 오는 2028년에는 약 1,4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연 평균 성장률이 25%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의 성장입니다.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전기차가 팔리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2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2분기 약 3만 3천 대의 전기차가 판매됐고요. 지난 2022년 2분기에는 약 19만 7천 대로 2년 사이 6배가량이나 늘어났습니다. 전기차 충전 사업자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에서 대외 홍보를 담당하는 옥타비아 나바로 씨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전기 자동차 종류가 크게 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ven 2 years ago there was maybe 20 models that were out there and now we have more than 40.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 자동차 모델은 20개였는데 지금은 그 종류가 40개 이상으로 소형차부터 트럭까지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 자동차 차량 가격은 어느 정도나 할까요? 기존 내연기관 차량보다 더 높은 가격이 책정돼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평가기관 켈리 블루북에 따르면 2022년 10월 현재 일반 내연기관 차량의 평균 가격은 약 4만 8천 달러였는데요. 전기차 평균 가격은 약 6만 5천 달러로 30% 이상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모델의 가격을 살펴볼까요? 가장 많이 팔린 차는 테슬라의 모델 Y인데요. 차량 가격은 약 6만 6천 달러입니다. 테슬라의 모델 3가 그 뒤를 잇고 있는데 가격은 약 4만 7천 달러입니다. 포드사의 머스탱 마하 2가 세 번째로 약 4만 7천 달러입니다. 한국의 전기차 역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코나와 아이오닉 5가 많이 판매되는데요. 가격은 각각 2만 2천 달러 그리고 약 4만 달러입니다. 또 기아의 EV6 역시 많이 판매되는 전기차로 가격은 약 4만 1천 달러입니다. 미국 전기차 산업 성공의 핵심은 뭘까요? 전기차 산업의 성공을 위한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꼽힙니다. 원활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전기차 배터리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 등이 핵심이고요. 자재 확보 외에 중요한 것이 바로 전기차 운행을 위한 사회적 기반시설 마련인데 전문가들은 바로 충전시설 설치를 핵심으로 꼽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오토쇼에서 바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So today, I'm pleased to announce we're approving funding for the first 35 states.
바이든 대통령은 미시간주를 비롯한 35개 주의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9천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이 전기차 산업의 성공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 컨설팅 업체 SAP의 마르코 골라르자 자동차 사업 부문 부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Only one fourth of the households in the United States have garage. Most of the people do not have a garage. So they're going to have to charge.
골라르자 부사장은 미국 인구의 4분의 1만이 차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자신의 집에 마련된 차고가 없을 경우 전기차 주인들은 차량 충전을 위해서 다른 곳을 찾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친환경 정책의 선두에 서 있는 전기차 산업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요. 경제 성장에도 일조하고 또 환경도 지킬 수 있는 미국의 핵심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 전기자동차 산업의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사탕 발림하지 마세요. 불러대지 마세요. 애써 포장하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ho do you think was the most talented person in the show?
Oh, let me start by saying... You, of course.
Hey,
and then...
give it to me straight. Don't give me a white lie. Please, stop sugarcoating it.
자, 살다 보면 좋게 포장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친한 사이에는 그런 걸 원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애써 포장하지 마세요. 사탕발림하지 마세요.
Stop sugarcoating it.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Sugarcoat, 설탕을 입히는 겁니다.
Stop sugarcoating it.
설탕을 겉에 바르는 것을 stop, 중지해라. 사탕발림하지 마세요. 사탕발림은 어떤 물체 표면에 사탕을 묻히거나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상황을 좋게 포장하지 말아라. 애써 포장하지 마세요. 이 표현이 바로
Stop sugarcoating it.
자, 대화 느린 속도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o did you think was the most talented person in the show?
Oh, let me start by saying you, of course, and then...
Hey, give it to me straight. Don't give me a white lie. Please, stop sugarcoating it.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Who do you think was the most talented person in the show?
그 쇼에서 누가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Let me start by saying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뭐로 얘기를 시작하겠다.
Let me start
시작하겠습니다.
By saying
이 말로
Let me start by saying
이 말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I'll start off by saying
이렇게 문장을 시작해도 같은 뜻입니다.
Stop sugarcoating it
사탕 발림하지 마세요.
Give it to me straight.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사실을 얘기하세요.
Tell me the truth. Give me the facts.
선의의 거짓말 하지 마세요.
Don't give me a white lie.
선의의 거짓말.
White lie.
그럼 사탕 발림하지 마세요.
Stop sugarcoating it.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ho do you think was the most talented person in the show?
Oh, let me start by saying you, of course, and
hey,
then...
give it to me straight. Don't give me a white lie. Please, stop sugarcoating i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사탕 발림하지 마세요.
Stop sugarcoating it.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Give it to me straight.
상대방에게 애써 포장하려 하지 말고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